누가복음 13번째,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살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세례요한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달려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아마 그래도 거기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나온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삶의 변화와 결단을 위해서 나갔을 텐데,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저기 서귀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대정에서, 성산에서, 표선에서, 애월에서 다 이렇게 멀리 오고, 심지어 육지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2부 예배 때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시작할 때 따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하면 왔던 분들이 막 시험에 들죠. 막 목사님이 뭐 2부 예배 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목적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고 불호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가 뱀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것 같으냐? 제가 이거 읽다가 너무 웃었어요. 뱀가죽에 물 좀 묻힌다고. 그러면서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 속에서는 문서를 위조하고 뇌물을 바치고 거짓말을 꾸며대고 살이 사욕을 채우며 불의를 덮고 악을 변호하며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고 원산지를 속이고 폭리를 취하며 정량을 속이고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드러내며 양심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보려는 모든 노력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고치지 못하는 그 이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올 때마다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찬양을 부르고 듣고 기도회와 예배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어떤 종교적 열심을 다하면 내 삶에 거짓과 어둠과 불의함을 덮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어떻게든 내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삶의 위기를 모면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종교적 시도들은 헛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꾸려면 믿는 척 흉내 내지 말고 진짜 삶이 바뀌어야 된다. 요한의 경고는 이어지는데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의 우월성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아주 천시하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나뒹구른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도취되어 있지 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4대째, 5대째 우리 가정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도끼 설교라고. 도끼로 찍듯이.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3장 9절 오늘 보세요. 쉬운 성경.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기 싫은 숙제를 계속 미루는 학생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도끼가 지금 내 삶에는 찍히지 않을 거라고 자꾸 외면하고 싶은, 뒤로 물러서고 싶은,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것이고 아직은 아니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은요 회개를 지연시켜요. 철로 역정에서 처음 천성을 향해 그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향해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길을 떠날 때 그의 등을 떠미는, 그리고 그가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부터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나가도록 길을 출발하게 하는 촉진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절박함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지금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 죄악된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스스로 죄를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살게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영적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무너질 거야. 굉장한 영적인 절박함과 위기감을 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심판은 임박했고 천사들은 재촉하고 있지만 롯과 아내는 계속 지연하고 있어요. 회개가 지연되면 회복이 지연돼요. 회복이 지연되면 마땅히 누려야 할 감격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심판이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아니야 심판은 없어, 세상 끝에 나올 거야, 계속 그러며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위안하며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도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서 치면 찢겨 나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너무 큰 아픔이 왔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처절하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부르짖었어요. 제발 이 고통을 이제는 잊게 해달라고. 계속 그 아픔이,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제발 이 고통을 좀 잊게 해달라고. 어느 날 밤 그 사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한 잔의 물을 권하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물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물은 망각의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의 괴로웠던 모든 고통이 다 잊혀질 겁니다. 이 사람이 두 손으로 그걸 받아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괴로워서 빨리 잊고 싶습니다. 하는데 천사가 잔을 건네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고통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잊게 됩니다. 상처만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잊어버립니다. 눈물과 아픔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눈물과 아픔과 고통만 잊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자 천사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과 망각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수반하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죠. 희망의 꽃은 절망의 땅에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찬송가 487장인데 이걸 부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불 후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짐이 있는
연약함
연약함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슬픈 이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죽음 온 후에 영생하시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걸 분리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갖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려면 죽음의 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난 죽지 않고 영생 갈게요. 나는 십자가 없이 부활을 영광 갈게요.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구원으로만 기억하는데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심판 안 받아요. 계속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뭘 받았다고요?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 목사님, 우리 죽어서 천국 지옥 갈 때 심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을 천국과 지옥으로만 죽어서만 갈 때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게 축소시켜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 하려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좀 한라산도 마시고 가스도 마시고 사랑도 자유롭게 하고 나이트도 돌리고 좀 이렇게 세상에 재미난 것들 마음껏 시큰시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딱 믿고 천국 직행. 야, 이게 제일 똑똑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그 교회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럼 또 이걸 듣고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여러분, 이거 몰라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죽어서 딱 한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과정이에요.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하지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요.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요.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구원의 축복이 막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믿어서 이 축복을 더 많이 더 많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게 완성되어야지. 이걸 모르고, 근데 심판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먹구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상 똑똑한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관계들은 미움과 분노의 관계가 되고 내면에는 불안함이 일어나고 입술은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가는 데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육체적인 쾌락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서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미 심판의 그늘 아래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그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천국 간다고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언되면, 복음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열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구원의 길도 예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판도 다가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심판의 음성을요, 다행히도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인생에서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냥 쭉 사는 게 아니라 살다가 어느 턱에 탁 영적으로 부딪혔을 때, 영적인 충격이 팍 왔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와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3장 11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너무하네. 너무하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 읽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 구절이 옷이 백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옷이 열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멘. 근데 지금 옷이 몇 벌이에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옷이 몇 벌이에요? 두 벌이에요. 한 벌 빨면, 한 벌 세탁소 맡기면, 아니 두 벌만 있어도 없는 사람 주래요. 한 벌 가지고 살라는 거잖아요. 너무하네. 이 말 안 나옵니까? 저는 너무하네가 나오더라고요. 야, 너무하네. 거기다가 양식도 있으면요, 없는 사람 나눠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받아들여요. 굉장히 마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벌 중에 한 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내일 주님 앞에 서는데 무슨 옷 뭐 두 벌 다 주겠다. 그냥 잠시 속옷 입고 있다가 부르심 가겠네. 내일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거잖아요. 아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살고 한 달 뒤는 어떻게 살고 항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신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만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임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나누고 양과 같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미 뭐 너무 이 구절이 좋아요.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복을 누리고 하느냐.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우리가 얼마나 좀 더 풍요롭게, 얼마나 좀 더 부유하게, 얼마나 좀 더 성공적으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까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상처 많은, 아픔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웃의 가난을 외면하지 마라. 이것이 종말을 사는 이들의 마음의 자세이며 태도라고 하는. 그러자 세리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2절,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요.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이 다 정해진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의 집접세,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것과 자기들이 만든 세금의 항목들 간접세를 올려가지고 세율을 올리고 세금의 항목들을 늘리면서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여서 백성들의 피를 짜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던 사람이요. 그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부과된 정한 세금에 어떤 것도 너희가 과세해서 거두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군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자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당시 군인들이 받는 급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단 말이죠. 칼과 창을 갖고 있는 공권력의 수행자들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강제로 돈을 뺏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발한다고 겁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잘못된 관행, 이런 잘못된 삶을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올바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그 질문이 촉 튀어나오는 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추상적이고 영적인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직업 윤리와 삶의 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저는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왜? 자기 동료들이 하는 것, 자기가 하는 걸 보면서 양심에 찔리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왜 계속했을까요? 자기를 합리화한 것이죠. 자기에게 면죄부를 스스로 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아이를 부양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어둠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는 침체되면서도 그 이윤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서도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그 세리와 군인과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렬하게 끊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계약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장사를 할 때 모든 삶의 상황에서 신앙 양심에 찔리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얼핏 얼핏 성령님이 주실 때 지나가지만 그걸 뭉개버리죠. 전문용어로 뭉개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걸 눈 감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없어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인 어둠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내 양심을 내려놓는 일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럴 때 아프지만 예리하게 콕 찔러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찌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이 선 경고의 음성으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내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아주 강렬한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태만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돌이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더 이상 자기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깨닫고 나서 이거 내 거 아니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에게 내고 그것이 나누어지면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인류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너무 은혜 받으면 심각해집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병원에서 목사님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목사님 너무 지난 목회 세월 동안 쫙 반출을 해보니까 목회라는 이름으로 실수한 게 너무 많고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많은 우리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되새기면서 정말 깊이 자기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뭐 엄청 바뀌었어요.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왔어요. 오진이에요. 암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3일 동안 엄청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못 내려놓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때로 종말은, 죽음은 안개를 싹 걷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저는 굳이 그런 암선고를 받지 않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같이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내일이라는 사슬에 묶인 노예들이에요. 내일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다음 달에 어떡하지? 그런데 내일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항상 오늘이잖아요. 항상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찬란한 진리의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찬란한 오늘을 살아갑시다.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찬란한 이 시간을 살아갑시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